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지난 4월 17일 부산 공동의시장 위탁판매 새벽 경매에서 대형 돛돔 한 마리가 역대 최고가인 520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전설의 심해어라고 불리는 그 돛돔은 무게가 115kg이나 되었고 길이도 1.8m나 되었습니다. 돛돔은 본래 수심 4,500m 이상 되는 곳에 바위가 많은 깊은 바다에 서식하지만 산란을 위해서 수심 5,60m로 올라왔다가 그만 그물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돛돔은 최고의 횟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정도의 크기면 약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돛돔은 큰 덩치만큼이나 딱딱하고 큰 비늘이 있어서 삽으로 벗게 할 만큼 억셉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수온을 견디기 위해서 그 체내에 많은 지방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돛돔은 수심 4,500m 이상 되는 곳에 서식하지만 그곳이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은 결코 아닙니다. 돛돔의 서식처보다 10배 20배 더 깊은 곳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은 일본 동남쪽 필리핀 동쪽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인데 그 깊이가 11,035m나 됩니다. 그곳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빠뜨리고서 찾으려면 2,187m나 더 들어가야 합니다. 수심이 10m씩 깊어질수록 수압도 1kg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심 1000m의 수압은 수면보다 100배 크고 수심 10,000m의 수압은 수면보다 1000배나 큽니다. 해저 5,000m의 수압은 약 500기압으로 1평방센티미터의 면적을 500kg으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엄지손톱 위에 소를 한 마리 올려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아무런 장비도 없이 해저 5,000m로 내려가게 되면 아마 그 사람은 말린 오징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심해 수천미터의 수온은 고작 섭씨 1, 2도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돛돔이 사는 수심 4,500m뿐만 아니라 수심 수천미터에 사는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돛돔보다 10배 이상 두껍고 큰 비늘로 온몸을 감싸고 있거나 비늘이 그 어떤 수압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은 높은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얕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과는 다른 신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체내에 잘 수축이 되지 않는 기름과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높은 수압을 견뎌냅니다. 마치 빈 쇠 구슬을 수천 미터 속으로 던져 넣으면 금방 찌그러지지만 음료수가 가득 찬 알루미늄 캔을 깊은 바다 속에 빠뜨려도 찌그러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심해 500m에 사는 물고기들은 두꺼운 비늘과 자기 살 속에 찬 수온을 견딜 수 있도록 많은 지방을 담고서 살지만 심해 수천 미터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높은 수압에도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그 물고기의 겉에 있는 비늘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기름과 수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겉 사람을 잘 갖추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속 사람을 잘 갖추는 것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에는 심해 4, 500m 정도의 수압과 같은 환경도 있지만 때로는 심해 수천 미터의 수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속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요한의 출생 예언과 예수님의 탄생 예언 그리고 요한의 출생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는 불임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고 이름까지 장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해서 9개월 동안 말문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때 말문이 다시 터진 사가랴는 하나님을 향해 예언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장 1절에서 79절까지의 79절 가운데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머릿말 부분과 26절에서 38절까지의 예수님의 탄생 부분 그리고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마리아의 찬양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52절이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의 출생에 관한 부분이 이와 같다면 요한의 성장 과정의 부분은 최소한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의 출생부터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의 30년의 기간을 단 한 절로 표현합니다. 짧아도 너무 짧은 듯이 여겨지지만 이 표현보다 요한의 30년을 잘 나타내어 주는 더 적절한 말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 한 절은 요한이 그 30년 동안을 어떻게 보내었는지를 아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말을 보태면 그것이 사족처럼 여겨질 정도로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여러 절에 걸쳐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사사도 있고 심지어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된 사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사사인 삼가랴의 삶에 대해서는 단 한 절로 그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 몇 살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몇 년 동안 사사의 일을 보았는지, 그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 절이 사사 삼가를 드러내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싸워야 했던 대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에게 소모는 막대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소를 키우고 곡물을 재배하는 농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소모는 막대기는 약 2.5m의 튼튼한 장대로 만들었는데 한쪽에는 소를 잘 몰기 위해서 뾰족하게 만들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것으로 밭을 갈기 위해서 작은 삽을 달아 놓았습니다. 삼갈이 최신형 무기가 아닌 농기구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삼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사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몇 권의 책으로 길게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단 한 페이지, 아니 단 한 줄로 기록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의미가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의 30년을 오늘 본문인 8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에서 자라다로 번역된 아옥사노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미완료형은 반복과 계속된 동작을 의미합니다. 즉 요한은 어느 한 순간에만 자라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갔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이 온전하게 자라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비롯하여 복음서에 나타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이 부여받은 사명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한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문이 닫혔습니다. 요한과 비슷한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하여 사사시대에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삶을 사무엘상 2장 2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 또한 자라남의 과정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인간과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는 태어난 이후에 자라남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 언론 매체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에 관한 기사를 보거나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사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에 사는 자라지 않는 소녀에 관한 기사를 2009년과 2013년에 본 적이 있습니다. 1993년에 태어난 브룩 그린버그라는 소년은 4살이 될 때까지는 아주 조금씩 자랐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성장이 완전히 멈추고 말았습니다. 내분비 체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염색체 배열도 정상이었습니다. 그 외에 성장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르게 키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부르게 상태를 진단했지만 명쾌하게 답변을 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상태를 신드롬 X라고 명명하기만 했습니다. 의사들도 잘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브룩은 식도가 너무 작아서 음식물을 삼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서 음식물을 섭취했습니다. 브룩은 16살이 되었을 때도 다른 아기의 생후 6개월 정도인 키 30인치, 약 76cm, 몸무게 16파운드, 약 7.2kg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에게는 유치도 있었고 정신연령은 9개월에서 1살 정도로 말문이 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모가 혹 아이가 더 자랄 수 있을까 해서 6개월 동안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게 했지만 키가 자라기는 커녕 6년 동안 위궤양과 뇌경련 등으로 여러 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기만 했습니다. 브룩의 엄마는 다른 아기 엄마가 브룩의 나이를 물어보면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브룩의 1년을 한 달로 계산해서 답하곤 했습니다. 브룩은 20년 9개월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브룩과 같이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마땅히 자라야 할 자녀의 신체나 다른 부분이 자라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을 겪어서 마음의 깊은 아리를 하다가 삶의 새로운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신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외적인 자람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 거기에 그 수준에 맞는 실력을 요구받습니다. 또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그 수준을 제대로 갖추어야 잘 자란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은 대학생이 되었는데 그 실력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면 제대로 잘 실력이 자라지 못한 학생이 될 것입니다. 단지 학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든 회사에서 업무를 보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든 공직의 일을 하든 자기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걸맞은 자람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외형이든 실력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외적인 자람은 필요합니다. 그 자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유익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30년 동안 그의 신체만 자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합니다. 강하여지다라고 번역된 크라타이오 역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는 날까지 그의 심령이, 그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서는 불과 여섯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별명 가운데 하나가 서신서의 여왕입니다. 그만큼 에베소서의 내용의 의미가 깊고 또 넓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3장 14절과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서서 간구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전통은 서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상대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상대의 처분을 기다린다는 한국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기도를 드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려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얘기할 때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법대나 의대를 가기를 원하는데 자녀는 예술가나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미대나 음대를 가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또 자신은 가수나 연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또한 부모가 눈에 보이는 이유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것 같은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을 데려올 때 자녀는 부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 역시 간절하게 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모님의 처분을 기다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토록 간절하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드렸는지를 에베소서 3장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꼭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에베소의 주신이었던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그 웅장한 신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모두 다 부자가 되거나 에베소에서 저명인사가 되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요한이 어린 시절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던 것처럼 그 길로 오시는 주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 2장 4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주님의 어린 시절을 표현하는데도 동일하게 자라다, 강하여지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하여지다는 동사는 신약성경에 네 번만 나오는데 요한에게 한 번, 예수님에게 한 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할 때에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할 때 한 번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자라는 것, 자신의 심령이 아닌 겉사람이 자라는데 진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며 더 크고 더 높은 의자에 앉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귀등으로 듣거나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 세상을 잘 살아갈 자신이 있노라고 강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이 이내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고 또 이내 떨어지고 마는 꽃과 같으며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심령이 약할 대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강하게 보이는 자신의 껍질을 전부 다 벗어야 하는데 그때에 드러나게 될 자신의 약한 모습과 자신의 처참한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혹 다른 사람이 알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6.25 직후에 대한민국은 온 국토가 폐허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리라고 당시에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살았던 집의 한 부분이 그림처럼 떠오르곤 합니다. 그것은 방 벽을 뚫고서 형광등을 끼워놓은 것입니다. 형광등 하나로 방 두 개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벽에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당시 제가 살던 집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많은 집에서 그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무상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공여국이 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참 많지만 외적인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그 속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오늘날에 일어나는 문제의 태반은 그 속이 부실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한 올해가 선교사 아펜젤로 부부와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딘 지 꼭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교 130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룬 것과 같은 교회를 이룬 나라가 역사상 없습니다. 신앙의 외적인 부분이 참 급격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속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뛰어나거나 머리가 총명하거나 능력이 많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남들보다 잘생기지 못하고 예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많은 봉급을 주는 직장에 다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이라고 하는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모두 다 우등생이었거나 또 사회생활을 하는 것마다 늘 성공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남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었고 모자람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눈을 뜨게 되었고 우리의 심령이 점점 더 강건해지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이 새기고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심 4,500m에 사는 돛돔은 두꺼운 비늘과 지방으로 수압을 견디지만 수심 1,000m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속에 있는 수분과 기름으로 압력을 견딥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수면 위나 얕은 바다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수심 4,500m 속에 또 어떤 때에는 수심 수천 미터 속에 있는 것과 같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품고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듯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의 몸이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외적인 부분들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심령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겉이 더 크게 자라면 자랄수록 그것이 더 잘 사는 것이고 나를 돋보이게 해준다고 유혹할지라도 아니라고 말하며 가만히 고개를 가로젓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짐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외적인 자람과 심령이 강하여짐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되며 이 땅 위에 주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